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세워가시고 확장해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면 이제 마가복음에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 사역에 이제 열두 제자들을 불러 참여시키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제자들에게도 맡기시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하세요. 이것이 복음서에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사건이고요. 구원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복음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좀더 자세히 보겠지만 오늘 본문부터 이제 사도시대의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 사역을 성경 말씀이 다 기록되기 전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사도들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함께 이뤄가게 하셨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후에는 성경 말씀이 다 기록되고 그 후로는 오직 말씀으로, 그죠? 이제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교회가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면 사도시대가 지나가고 교회시대가 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 이제 오늘도 보겠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결국은 천국을 세우고 확장하는 사역을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사명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사도들을 부르고 이제 우리도 부르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부르심도 오직 복음 말씀 위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각기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며 참여하여 함께 세워가게 하십니다. 이런 원리를 구약에서도 보여주셨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구원을 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처음 명하셨던 게 뭐였죠?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십니다. 즉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지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이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천국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구원을 이루시고 천국 백성들을 불러 모아 천국 성전을 세워가는 일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사역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가면 이후에 열두 사도들만이 아니라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권능을 얻어, 그렇죠? 성령님을 부으시고 예수님의 권능을 주셔서 무엇을 이루게 하시느냐?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모아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하세요. 그렇죠? 성령님을 부어 권능을 주신 목적을 예수님 사역하는 것으로 연결해서 보여주시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주세요. 왜? 예수님의 사역을 하라고.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구원하신 성도들과 교회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님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그 주님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다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며 살아라. 이 삶을 살다가 오라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이 땅에 두셨다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부르심을 갖고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직업도 있고 일도 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이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할 하나님 집으로 세워야 할 자는 누굴까요? 누구부터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세워야 할까요? 누구부터?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세우는 삶이 없으면 사실은 형제들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과 교제에 힘써야 하는 거고요.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하는 거고요. 주님이 우리를 더욱 든든히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러한 삶에서 본이 되어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형제자매들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웃들과 친지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씨를 뿌리고 수고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와 집과 성전으로 세워주는 삶을 자라가는 거죠. 여기서 자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부르심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은 여기를 향해 가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그 내용을 알려주시는데요. 그리고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 영광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 사역에 우리같이 한심하고 부족한 죄인들을 불러 함께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영광과 특권과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이것을 이루어가라고 하실 때, 세워가라고 하실 때 제자들 자신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직 은혜로 권능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랑할 것이 없게 하세요. 그리고 실패하거나 낙심할 것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을 의지하여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세요. 그 원리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보내실 때 야 니네 힘으로 가서 잘 이루어 라고 명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다고 하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가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원리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각 가정도. 이것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처럼 세우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언제까지? 젊었을 때만? 아니죠. 그 질문인지 모르셨죠. 언제까지? 이 세우는 삶에도 은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직분에는 은퇴가 있죠. 뭐 연세가 많이 들어서. 하지만 세워주는 삶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예요. 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끝까지 세우는 삶 살다 가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끝까지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천국으로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모든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 찾아 구원하셔서 천국을 완성하시고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예수님처럼 심서 수고하고 기도하며 예수님 나라와 교회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7절에 verse 7.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불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가서 너의 힘으로 잘 이루어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이제 10장도 보겠지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power and authority,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서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권세까지 주셨다. 이것을 보면, 그렇죠?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것을 위한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에 제자들을 불러 참여시키시는 것. 이를 위해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건 명하시지 않아요. 자신이 하신 그대로 하라. 그걸 명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직 은혜로 권능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권능과 권세를 아무에나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데 아무데나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능과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기 위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를 달라고 부르짖을 때 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예수님 대신 하도록 하게 달라. 이를 위해 권능과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권능과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권능과 권세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부터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의 부르심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사역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거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신들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떤 미션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도 이 교회만 가지는 목사만 가지는 비전과 미션을 가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주시는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죠. 교회는 사람들의 사역에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를 이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 교회를 세우시고 오직 은혜로 거기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불러 참여시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이 이루시지 못한다거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라고 명령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와 권능을 믿으며 예수님이 하시듯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완전하지는 못하겠죠.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으니까. 그러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세우는 것은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사실 저희 교회도 지나보면 다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으로 이제까지 세워주신 거죠. 앞으로도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기에 이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로 예수님이 세워가신 것이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에 그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내가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만 아니라 약속도 같이 주셨다는 거죠. 내가 받은 권세를 너희에게 주고 내가 끝까지 함께하여 내가 이룰 거야. 그러니까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자신의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 표가 여기 다 들어가 있죠. Marks of the Church. 말씀을 가르치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성례, 제자로 삼고 양육하는 것, 치리.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으로 이루시는 모든 사역에 이 땅의 교회를 불러 참여시키시는 것. 여기에 모든 성도들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부르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을 부으시어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교회가 예수님처럼 이루어가며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세워가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시듯 기쁘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교회와 나라와 백성들을 힘써 세워가는 거예요. 그때에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까요? 예수님의 영광이죠. 우리 교회의 사역, 직분, 예배, 성도의 교제, 모든 섬김, 그리고 세우는 삶에서 오직 하나 되어 예수님의 영광만이 보이고 나타나고 증거되시는 것.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별로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적으로 교회가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성공해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끝까지 예수님 은혜 붙들고 예수님처럼 복음 말씀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시고 나타나고 증거되시는 것. 이 열망을 가지지 않으면 그리고 이 열망으로 예수님처럼 우리 각 성도들이 겸손히 낮아져 세워가는 삶으로 가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도 사람이나 이 세상 영광만 드러날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열망을 가지고 심서 예수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처럼 나도 세워주는 것을 따라 그 작은 일 하나하나도 해나갈 때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고 우리가 다 함께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한 몸된 것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처음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져 가고 확장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을 쓰시며 이것을 보여주시는 목적으로 쓰신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으로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교회의 모습이 닮아 있어요. 그거 교회 사람들이 잘해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고 예수님이 주신 권능과 권세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과 사도들의 모든 사역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나타나고 증거되시는 것,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기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것이 복음이었다면, 복음사였다면,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받고 죽기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로 교회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복된 교회죠. 완전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보이고 나타나고 증거되시는 것,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사람이 보이고 세상 영광이 보이면 우리 잘못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것, 예수님처럼 십자가 사랑을 품고 세우는 삶, 섬기는 삶이 보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증거되시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열망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보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호칭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걸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이후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의 새로운 호칭을 갖게 돼요. 어떤 호칭이죠? 바로 사도라는 호칭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뒷구절에 마가복음 6장 30절에 가면 그들이 돌아와서는 사도라는 호칭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들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사도들의 시대가 지난 후에는 교회가 그 사명을 이어받고 예수님이 주신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교회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사도적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대신하여 보내시는 사도들과 더 나아가 교회, 모든 교회들과 자신을 하나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 보내셨다는 뜻은 마치 누가 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Luke chapter 6, chapter 10, verse 16.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자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고,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거부하면 예수님을 거부하신 거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까지 거부하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져야 될 올바른 권세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물론 올바른 복음을 전했을 때에만 해당되는 거죠. 올바른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 거부하는 건 오히려 잘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에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것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예요. 교회가 말씀을 따라 사역할 때에 예수님의 권세로 하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18절. Matthew 18, verse 17 through 18.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그 뒷구절에 가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사역이 천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갈수록 이 시대가 교회의 권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는 건 괜찮아요. 부족하니까. 하지만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권세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에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님의 권세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에 따라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니까 교회도 그런 곳으로 변화시켜가면 교회는 세상처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권세에 함께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를 동네 마켓보다도 못한 곳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들. 그저 사람의 모임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맡은 자들은 겸손히 이 권세를 지키며 행사해야 되고요. 이 권세를 행사할 때에 온 교회 성도들은 겸손히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왜? 거기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할 때 그런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Verse 8 through 10.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제자들이 그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아무것도 가지 말고 입을 것 먹을 것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 가서 내 사명 이루면 내가 다 제공해 줄 거야. 우리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뜻을 예수님이 알려주실까요? 몇 가지 우리가 내용을 이 안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 개혁신앙에서 교회의 원리로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원리로 주시는 내용도 이 구절에서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에 뭘 알려주시는 거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으로 부르셨잖아요. 가서 내 사역해. 내가 권능을 주었으니까 내 사역을 하라고 부르셨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만 참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으로도 부르셨다는 것을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오늘 본문과 똑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역으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시작되는 9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도다 하시는 말씀을 먼저 주시고 가서 내 사역을 하라. 왜 이 말씀을 먼저 주셨을까? 이 땅에 머리 둘 것도 없는 천국 나그네로 사신 예수님의 삶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삶으로까지 부르셨다는 거죠. 천국의 본향을 둔 나그네의 삶.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천국 나그네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기가 다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역을 하라는 거죠. 잠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들의 삶을 천국 본향에 이르는 날까지 살다가 오라. 이 명령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누구의 집에 가든지 거기 머물러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복음 사역을 중심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의 을 따라가게 하시는 명령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의 삶에도 예수님처럼 가장 삶의 우선순위는 복음 사역,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반대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이방인들의 삶. 이방인들의 삶은 방금 말씀하신 이 예수님 제자들의 삶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죠. 이방인들의 삶은 뭐라 그러셨죠? 여기는 입을 거 먹을 거 이거보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방인들의 삶은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것을 위해 다른 걸다 희생한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우리는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끝에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을 희생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아가게 위해서 살아가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삶처럼? 예수님의 삶처럼. 모든 예배의 원리,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 뭐 헌금의 원리 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말씀의 원리가 있습니다. 특히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리라.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셨느냐, 이 땅에서. 그죠?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먹을 거, 입을 거, 거할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예요. 이 말씀의 원리를 물론 더 큰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뤄가시는가를 알려주시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간단하게만 볼게요. 지금의 교회에 특별히 개혁신앙에서 OPC 교회에서도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원리가 이 구절에서 나오거든요. 이것을 살펴보고 갈 텐데요.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Luke chapter 10 verse 5 through 7.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오늘 본문과 닮아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곳에 말씀 사역을 하러 가든지 그들을 영접해주는 곳에 가서 머물며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복음 사역에 전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오늘 본문과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한 말씀이 더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일꾼이, 즉 말씀 사역자가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맡은 자들이 그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러한 원리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제자들이 가서 복음 사역을 할 때,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연결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르심은 제자들만의 부르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참여되어 있을까요? 제자들이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영접한 성도들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을 마련해 주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다 함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라는 원리를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혁신앙에서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청빙하여 교회를 세우는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복음사역에 전념하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사례를 하여 먹을 것과 거할 것을 마련해 주는 원리가 이 구절에서 나온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원리를 따라 복음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실 때이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렇죠? 전심으로, 전념으로 하나님 집을 섬기는 사역에 모든 삶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십일조의 헌물 중에 일부를 가지고 먹을 것과 거할 것을 마련해 주었죠. 여러분 구약에 생각나세요? 제사장들은 땅의 기업을 받지 않았죠. 전심으로 전념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에 한번 십일조 헌금을 한 것으로 그중에 일부를 가지고 먹을 것과 거할 것을 마련해 주신 것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뭘 얘기하시냐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복음 사역에 전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위해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금 중에 일부로 사례를 받는 것하고 연결을 시키신다는 거죠. 신약으로 오면 물론 저와 여러분이 멤버십 공부할 때에 헌금의 원리로 십일조를 말씀하지는 않아요. 신약으로 오면 어떤 삶을 말씀하시냐면 이 고린도 후서 이제 8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우리 헌금의 원리가 예수님의 삶이라는 걸 알려주시죠. 그래서 예수님 삶에 참여하여 이제는 10분의 1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예수님처럼 기꺼이 자원하여 힘에 넘치도록 즐겨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형제들에게 내어주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천국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말씀하세요. 전체를 바치는 삶이다. 이제는 10분의 1 정도가 아니다. 왜? 우리가 천국 제사장들로 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구약의 제사장들과 신약의 말씀 사역자들을 연결하시는 그 말씀의 원리를 지금의 교회가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개혁신앙과 오피시 교단에서도 헌금의 그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타이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헌법에도 타이드가 나와요. 그 11조라는 개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원리로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약의 이런 원리를 가지고 와서 지금의 헌금의 한 가지 원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헌금의 더큰 의미는 우리의 모든 삶으로, 모든 소유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만 그 안에 이러한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도 목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라 사실은 그렇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편한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세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복음 사역의 일꾼이 그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기에 매여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함께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즉, 복음 사역을 자신의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나 복음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직업, 상대를 위한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명으로 우리 부르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이러하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세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서포트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며 그 안에서 복음 사역자들도 돌보아야 한다는 원리를 가르치고 있고요. 이런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 교회도 또 오피스 교회도 성도들이 목사를 청빙하여 세우고 모든 세상 고용, 세상 일에서 떠나 복음 사역과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원리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한 청빙이 어려운 또 목사가 그렇게 전념으로 목회 사역을 할수 없는 미자립 개척교회 같은 곳에는 또 노회나 총회가 함께 도와서 이것을 할수 있게 하는 거예요. 다 원리는 뭐예요?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합력하여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은요, 사도들이 어떤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영접하는 곳, 즉 복음을 믿는 자들이 사도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거기서 사도들이 먹고 거하며 복음 사역에 전념하여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면서 한 3년 동안 교회를 세웠던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러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어떻게 했죠? 어떤 곳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그물을 김기도 하고 자비량으로 스스로 일하여 먹고 거하며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 보면 22장 3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의를 전하고 갔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사역할 때에 그들을 영접하는 곳에서 먹을 것과 거할 곳을 마련해 주어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가 지금의 교회의 원리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다 복음을 듣고 제자들을 영접한 것은 아니었죠. 이 제자들을 거부한 곳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도 아세요.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에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만일 사람들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은 것이라. 그러면 누구도 믿지 않는 거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먼지를 발에서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왜 먼지를 발에서 떨어버리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심판하고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6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 말씀들을 잘 보시면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곳에서 제자들과 사도들은 이미 복음 전하는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사도들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고 대적에게서 멸망을 당하면 파수꾼의 책임이죠. 나팔을 불었는데도 그 백성들이 잘 준비를 하지 않아 대적들의 멸망을 당하는 것은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파수꾼의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그곳에 심판이 임해도 사도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영접하게 하는 것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는 것도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거부당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이거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Acts chapter 13, verse 48 through 52. 13장 48절에서 52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사역을 할때 영접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또 거부당하고 마침내 쫓겨나는데 그곳에서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기쁘게 다른 지역으로 갔다. 그들이 거부당하고 쫓겨나는 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집을 사오지 못한 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이룬 것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도 그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기까지 복음 전하는 책임을 다 하는 거예요. 망하더라도. 이렇게 이제는 제자들과 교회의 복음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임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백성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의 구분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나누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고요. 이 모든 사역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를 주시며 친히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교회를 세우라. 여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을 끝까지 하나님 집으로 세우는 수고를 하라고 하세요. 내 대신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권능을 주었으니 내 은혜를 끝까지 붙들며 하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어 복음 사역을 하게 하신 것처럼 계시록 11장에도 가면은요 두 증인이 복음 사역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땅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죠.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진 못하겠고요. 이 땅의 교회가 고난받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두 증인이 죽죠. 그리고 천국 영광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일 거라는 거죠. 누구의 영광이 보이죠?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도 복음 전하다 죽어 천국 영광에 이르시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 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는 없어요. 여러분이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는 세우세요.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주님이 세우실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다가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해 우리 삶에서 네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내 대신 잘했느냐 못했느냐 물으시지 않으세요. 우리 삶에서 우리의 열망은 나의 이 부족한 것으로도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 나타나시고 증거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제자들을 불러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 삶에 참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부르심,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삶, 또 교회 세우는 삶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여기에 한마음 한 뜻을 품고 예수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욱 힘써 낮아져 섬기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더욱더욱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가정의 삶에서 예수님만 나타나고 증거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8장 힘 넘버 548, 날 구속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